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적은 이런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적은 미라클이라는 단어보다도 영어의 사인이라는 단어에 사실 해당하는데요. 즉 기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한 일종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재앙들과 심판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매우 혼란스럽게 좀 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12장이 이 책의 진정한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럼 이 표지는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상징으로 가득한데요. 먼저 1절을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특징은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가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머리에 열두 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빛을 입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꾼 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해로 그의 어머니를 달로 자신의 형제들을 별로 비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와 그리고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혹시 미술 시간에 데칼코만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한쪽만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북을 탁 접으면 이렇게 딱 피면은 이렇게 모양이 양쪽이 똑같은 나오는 그런 기법으로 그리는 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에 나왔던 그 해, 달, 별의 장면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겹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이 해와 달과 별은 단순히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당하는 이 진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주 가장 극심한 이 핍박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때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보면 나라를 빼앗겼던 상태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끊어져서 신구약의 이 암흑기가 지금 찾아온 거죠. 물론 여인이 당하는 이 해산과 진통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여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사실 그런 고통이죠. 이전에 그 이방인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이었는데 이것들이 막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막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잠시 카메라 장면을 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자, 해를 입은 여자를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 3절에서 갑자기 다른 존재를 비추고 있는데요. 어떤 존재입니까? 큰 붉은 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적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전쟁 영화를 우리가 보면 두 등장인물이 서로 만날 때에 양쪽 진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자를 먼저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이제 붉은 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 용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드라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의 드래곤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3절에 기록된 이 사단의 특징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일곱 면류관이 있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사단도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하고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곱 면류관이라는 것은 머리와 같이 큰 존재라는 것을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사단이 예수님 유혹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진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 나에게 절해라. 그런 거죠. 물론 그가 가진 힘이란 권세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아주 잠시뿐인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만큼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열불, 일곱 면류관, 그것이 사단의 힘과 권세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쓴 면류관은 예수님이나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자, 곧 교회가 쓴 면류관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스도나 이 여자가 지금 쓰고 있는 면류관을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는 이 용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면류관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다른 거죠. 3절에 나오는 것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떠한 면류관이냐면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러니까 이 권력을 찬탈한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될 명분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힘으로 빼앗았던 그러니까 좀 이 잠시 있다가 이제 또 사라져 버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무리 세 보여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엔 명분이 없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붉은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별 3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단과 함께 타락한 3분의 1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용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여자,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이 출산을 하면 해산을 하면 그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단이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일까요? 이 아이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5절 눈으로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철장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고대 왕들이 손에 쥐고 있는 단단한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국의 이 여왕이나 혹은 유럽의 국왕들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보면 이들이 손에 이렇게 철장을 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거든요. 영어로 아이언 스캡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다라는 이것을 상징하는 게 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장은 강력한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이 철장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예가 어디에 있냐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편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해산하게 될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 이 큰 붉은 용, 사단이 예수의 탄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죠. 실제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헤롯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온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면서 그 출생지를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헤롯이 막 그러면서 그 일에 실패하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도피해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기를 죽이려 했던 붉은 용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33년간 살아가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양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짧은 멘트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아주 간결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잡아먹으려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큰 붉은 용이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봐도 좀 두려운 좀 그림 아닙니까? 막 머리가 일곱이고 막 뿔이 여리고 그리고 큰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어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지혜를 짜봐도 그것은 결국 언제나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제 용을 피해 도망갑니다. 용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이제 그 용이 지금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친 곳이 어딘가 봤더니 6절에 어디라고 나와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지금 도망쳤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며칠 동안 피해 있습니까? 1200 며칠이요? 이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중요한 숫자예요. 지금 이번 주 동안에 저랑 계속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랑 이거 한번 11장 볼 때 한번 보셨어요. 1260일. 제가 다른 두 가지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뭡니까? 3년 반. 그다음에 42 달. 1260일. 요한계시록에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르게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어떠한 거 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260일, 3년 반, 42달 이게 다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시대,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시작하는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인 거죠. 자, 유대인의 한 달은 정확히 30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1월이 31일, 2월이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렇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 그냥 정확하게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이 그래서 42달이고 그래서 3년 반. 성경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뭐 이것도 다 기간을 똑같은 기간을 지금 다르게 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돌보심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왜 6절에서 하필이면 이 여자가 간 곳이 광야일까요? 아니, 이왕에 돌봐주실 것이면 이 왕궁이나 좋은 대궐 같은 저택에서 보호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주변이 그냥 다 흙이고 모래고 뭐 이 무언가 심어서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뭐 사방에 뭐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몸으로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이 광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광야에 두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교회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직한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사방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 난관을 이겨내 나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에 고난은 있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할지는 몰라도 최후 승리는 이미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내일도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계속 살펴보실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기능인 거죠. 자,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해하려고 있던 이 큰 붉은 용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이미 사단의 계획은 실패했다는 것,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뭐 악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이 세상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로서 교회를 보지 마시고요, 개인으로서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가시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